시편 12편 말씀은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가 가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비천한 자들이 세상을 주름잡고 그렇게 해서 의인이 숨쉬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인데 대철학자들은 사무엘상 23장과 26장 말씀이 이 시편 12편 말씀이 배경되는 역사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6장 말씀은 다 다윗이 사울왕의 말기에 끝없이 쫓겨다니면서 위협을 당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장 12편 시편의 말씀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면 그일라에서 당했던 큰 시련 당하는 내용이 23장 말씀이고 26장 말씀은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찾아오고 몰래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사울을 살려보내고 했던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 26장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무고한 다윗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끝없이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가족들이 순환을 겪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 시편 12편의 역사적인 배경이다라고 합니다. 우선 표제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시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표현은 스미닛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미닛이라는 말이 여덟째 줄이다 그런 말인데 아마 8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현악기가 있었고 현악기의 마지막 가장 낮은 음이 스미닛이었는데 여덟째 줄이었는데 그 낮은 음조로 불렀던 찬송시가 이 시편 12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아주 낮은 음조로 노래를 부를 때에는 침울하기도 하고 다소 분위기가 묵직해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 슬픔과 절망감 이런 것들 표현할 때 낮은 음으로 노래 부르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편이라는 생각하면 어떤 분위기의 찬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슬픔이나 또 절망감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이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와 5절에서 그 이하 말씀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거짓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전체적인 이 시편의 내용을 대표하는데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말은 여호와의 도우소서라고 했지만 도우소서라고 하는 낱말이 많은 경우에는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같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충실하여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의를 행하는 적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하였는데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각자 나름의 느낌으로 많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건은 우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둘째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자세, 사람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자세를 갖추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오늘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내용이 옳은 것인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요. 또 경건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려 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치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 단정하냐 그렇지 못하냐 또는 근엄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보다는 규율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닌가라는 것보다는 그의 중심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자세 가운데 있어서 자기 고집도로 행하면서 세상 이익만 추구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몰락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열 사람만에서도 살리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성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열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시대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역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경건하고 충실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잘 이어가는 신실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 아천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했습니다. 경건치 못한 시대의 특징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시대에 횡행하던 거짓말의 두 종류가 있는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첨이란 상급자에게 또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첨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비위에 맞는 말을 하려 하다 보니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말하게 되고 그의 기분 좋게 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셈이죠. 또 두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추어서 시류에 부합해 가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결국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것이 되었고 중심없이 시류에 흔들리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모습으로 말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의 하는 말이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고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이 더 악한 것이기는 하지요. 사울 왕의 시대에 그 앞에서 정직히 말해서 다윗을 해치면 안 됩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야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없애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많던 시기에 정직을 말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시대가 어두워지게 되고 경건한 자가 숨게 되고 그렇게 되니 점점 세상이 악으로 더 나아가는 이 악의 순환 구조가 날마다 더 강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혀가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진실이 이긴다, 정직이 이긴다, 하나님 말씀에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터인데 우리 혀가 이긴다. 사실이 무엇이든지 진실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이런 말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하고 모함하면 우리 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오만불손한 자세이고 거짓을 포장해서 더 거짓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입술이 내 입이 내 입인데 내 입으로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살면 되지,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면 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말하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즉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런 민주화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이라는 것은 자기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일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생활에 있어서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많이 강조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바른 말로 은혜로운 생활할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은 우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말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로 우리가 추측해서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으로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많은 것 때문에 사실 아닌 것이 사실인처럼 자신에게도 각인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게 되면서 일파만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내용에 대한 확인이 늘 필요하고 사실에 대한 점검이 늘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리가 어떤 말은 사실일지라도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말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너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을 말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말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유익한 말이 얼마나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공공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체에 예를 들면 우리가 모이는 모임 전체에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필요한 말인가 공공의 유익에 부합한 것인가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야 되고 내게 은혜롭고 유익해야 되고 사회적 공공성에도 기여해야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주장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것이지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고 해서 나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 일파만파가 되게 만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사회 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 혀가 이긴다. 내가 이렇게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만들고 저런 논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뭐 검은 것도 희게 만들고 붉은 것도 푸르게 만들고 이럴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사회적인 독소가 되겠습니까? 또 자기 영혼은 얼마나 더 피폐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항상 유익을 따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의 공공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던져져 있습니다. 온갖 말이 그에게 모함하는 말들이 많고 사울 왕의 귀에 말을 넣어주는 보고하는 신하들의 말이 한결같이 다윗을 없애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들만 난무하고 이랬답니다. 저랬답니다. 하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일처럼 꿈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오절리야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절리야 말씀에는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에 두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오듯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듯이 다윗을 향한 차마 표현 못할 여러 가지 음해하는 말들이 수없이 횡행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된 은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영혼을 힘들게 하고 살아갈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내 삶을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여서 내 마음의 양약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만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고 마음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런 일, 그런 말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다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마음에 담을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럴수록 세상에 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귀를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가하시면 주의 말씀은 순전하고 주의 말씀은 닳는 데 은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고 이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욱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고 영혼이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수록 다 내 마음에 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귀 기울이시는 이런 영적인 처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8절 말씀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이것이 그 시대를 바라보던 다윗의 탄식이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현저히 비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행하고 하는 이런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 높은 가치들이 사라지고 누가 더 힘을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 누가 더 뭐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비천한 것들이 높임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날뛰는 공간이 더 많아졌다고 탄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것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하는 이런 일들만 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의 가치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한 물이 있는 곳에 그 탁한 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맑은 물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탁한 물들이 쉽게 흘러나가게 하면 자연히 내가 깨끗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높은 가치관과 올바른 정신이 더 많이 공급되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힘써서 세상을 맑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악한 자들이 횡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를 더 맑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발 청량한 물결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을 오늘도 기울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끗하고 맑고 거룩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험한 말들을 많이 듣고 공격당하고 모함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잘 이겨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